오늘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신학적 원리가 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또 기도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기도인가 찬송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찬송인가 우리의 헌금도 정말 하나님이 참 칭찬하실 만한 그런 헌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눈찡그리시는 그런 헌금인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 우리 자신의 공적을 쌓는 일은 혹 될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 위안을 간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을 하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할 때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빨리 물러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더 넓은 위층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일이 속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 또는 구역 예배 가정예배 이걸 말하지는 않고 공적인 예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공예배를 사실은 가리키는 건데 그 공예배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통일된 예배 형식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일된 예배 형식 왜 통일된 예배 형식이 필요하냐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어느 특정인의 교회라고 한다면 또 뭐 옆에 있는 동네의 교회가 어느 특정인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특정인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주님은 각 나라마다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신 주님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는 사실은 주님께 나아가는 이 형식을 취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이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었나.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에 참여했던 종대들이 예배 모범, 예배 지침서를 사실은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맞는 규정적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특별히 예배 모범을 이야기할 때 좀 그 서문에 언급한 사실 이제 제가 쓴 청교도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며 의지하고 혈과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의논을 거듭한 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많은 예전과 의식들을 겸비하고 있었던 이전의 예식서를 폐기하고 일상적인 때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될 공예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정하는 다음의 지침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총회에서 예배 지침서를 만들 때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예식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고 또 중세 교회가 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 예식서들을 다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뭐 개인적으로 모이든 특별한 사적인 모임이든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든 공예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배에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은 우선 용어부터도 혼란스러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늘 뭐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먼저 선언하는 본문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목사님들 입에서도 또 성도들 입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입에 익숙해서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용어 자체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러 모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공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 건데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는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달래시고 용서를 베푸는 이 조건적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행하는. 근데 예배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합당한 예식이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해서 예배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문법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게 더 정당한 것이죠. 또는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라고 할 때 Let us worship God 이렇게 이야기하지 Let us offer worship to God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고치면 좋겠는데 근데 이 예배 갱신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 갱신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육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변질시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보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육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예배의 그런 수단들을 동원하는 게 또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예배자의 느낌, 감성,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소위 예배 연출자들도 만들어 이게 생기고 하는 이유가 예배하는 자들, 예배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사실은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도 없는 것들이 버젓이 예배 시간에 등장하고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근데 우리는 이런 예배는 우리가 배역한다. 지금 사실 오늘 읽은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하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도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다. 나중에 내가 이제 마태복음도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참된 예배가 뭐냐, 두 번째 보편적인 예배의 모습,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은 통일된 예배 형식을 줘야 되는데 그 형식은 반드시 공적인 예배, 모든 사람 어떤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교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방식도 그 뭐 지파들마다 제사 드리는 방식이 다 달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시해 주신 원칙에 따라서 각양 그 제사들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요단강 동편에 있든지 요단강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든지 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자체는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대로 한다. 그런 통일된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른 교회의 주보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뭐 주보에 있는 순서들도 보면은 교회마다 다 다른 형식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 형식이냐,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거냐,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큰 원리가 성경적이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볼 때 이 순서들이 성경에 인준을 받을 만한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없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모든 초점이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준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개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께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반응이거든요. 그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이유도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를 사실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예배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절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하냐면 그냥 여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누구야 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허용이 되냐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서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예배 가운데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청해서 같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청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예배에 이 사람은 묵도가 뭔지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헌금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맞춰서 목사님 오늘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 사람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도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원리가 이런 거다 하고 우리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이런 거다 하고 제사드리는 방식들을 다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맞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예배인데 그 사람에게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서 바른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니까 아 이거 되게 쉽네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나 부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실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그 성령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인 것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어느 화란에서 오신 입양되신 오신 분이 친자 소송을 해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대화를 나눈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이 세상에도 계세요. 그런데 그 법적으로 뭐 DNA 조사해서 이게 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딸이라고 안아주지도 않고 참 그런 사람도 존재하던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그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누구한테 아무나 합니까?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건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려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집에 다 모이는 우리가 뭐 명절 때 부모님 집에 다 모여 자녀들이 다 흩어져 살지만 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듯이 사방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행위 이거를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중심은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송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물론 인간 세계에서 자녀가 결혼하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부모는 거주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이들한테 가야만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한테 나한테 와야만이 함께 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천지에 충만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귀를 가리우고 우리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는 자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많은 것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모였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며 화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을 때 거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너희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 가정에서 너희 일터에서 너희가 생활할 때 너희가 부를 노래가 뭐냐? 시요 찬미요 신령한 노래다. 그것을 이제 뭐 어떤 분은 시는 시편이고 찬미는 찬송가고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 구약의 시편을 특별히 의미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도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부르는 노래도 하나님 중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저기서 예배 기다리면서 특송 연습하시는 분이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부목사님 한 분한테 노래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권장을 좀 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실은 그분이 특송 준비하고 왔다가 난 노래를 바꾸는데 사실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 특송하시는 분이 예를 오늘도 좋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기 듣는 회중들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그 특송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불렀던 그 연습하는 도로 저는 뭐 그 곡을 잘 모르는데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이렇게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한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의 요소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는 기도, 찬송, 헌금, 말씀, 성례 이게 성경에서 인준받을 받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묵도에서부터 축도회까지 그게 이제 예배 순서인데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인준이 되어지는 것이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찬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83쪽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유명한 청교도 목사, 특별히 스티븐 찬옥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놓았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뭐 제목으로 번역이 됐나요? 아주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 두 권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강론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제 예배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하나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히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적용하는 하나의 행동이 예배다. 또한 예배는 의를 사모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혹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용하며 이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애정을 바치는 의지의 행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저는 이 표현 중에서 그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마치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누워서 품에 안겨서 만찬을 가졌다 그랬듯이 정말 자녀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다라는데 만나주고 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한 아버지의 품 안에 정말 푹 안겨서 거기에서 그분에게 향한 내 자신의 모든 애정을 바치는 의지의 행동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예배는 그 말 자체가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식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정해 주신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에 간다 그럴 때 자녀들이 생각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뭘 좋아할까 이거를 생각합니까? 내가 거기 가서 뭘 즐길까 이것 먼저 생각합니까? 부모님 집에 모처럼 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할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물도 마련하고 정말 그동안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 이게 다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와가지고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지들끼리 마주와 부모가 있는 둥 마는 둥 생각지도 않고 지낸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식들 오는 게 하나도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애정의 표현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서비스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항상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일의 종사는 내 중심입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심입니까? 당연히 서비스를 받는 식당에 가도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놓잖아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때로 그냥 고객이 갑질을 노릇을 해서 종업원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왜 하나님께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서비스는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식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너희들이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는데 늘 종업원 중심으로 하고 뭐 주인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식당에 다시는 가요 안 가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정말 내가 왕처럼 대우를 받았다.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인데 예배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형상들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방식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신앙고백서에서 딱 못을 박았어요. 요즘에 예배가 축제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예배자들이 흥겨워하고 즐기는 인본주의적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참된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뭐 열린 예배다 뭐 하여간 뭐 그동안 닫힌 예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열린 예배라 좀 뭐 예배 형식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계속 뭐 노래만 몇 번 부르다가 대표기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끝나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 거짓된 예배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는 다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배 규정적 원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받아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 우상 섬기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참된 이 신학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원리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삼일체 하나님께 행하는 의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배는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행위가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형편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누가 하는? 성령께서 하신 진리와 성령.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의 총 그 활동이 뭐냐? 예배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집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더 깊이 이해함으로 참된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감사하시고, 근데 그 감사를 하되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중심의 바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넘치도록 이 아침에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